레위기 18장은 이제 공직자를 세우기 위한 규례가 담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왕,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들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 이하의 내용은 앞에 나머지 공직자들은 다 이미 지나갔고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 8번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어구가 총 8번이 반복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총 3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직자들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리자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 중보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만 관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을 세웠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모든 이 규례들, 율법들의 근간에는 늘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 많은 종류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진언자, 심접자, 박수나 초혼자. 가나안 땅에는 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걸 봐서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미래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래 있었던 지역에 미국인 친구가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원래 같은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을 때 한국 음식 중에 김치를 제가 소개해 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기 버지니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왔으니 제가 이 김치를 본격적으로 소개해줘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김치를 다 꺼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제가 묵은지도 꺼내려다가 묵은지를 꺼내면 이 친구가 너무 이 과한 추억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래서 김치라고. 그러니까 아 김치 그래 안다. 그럼 옆에 있는 열무김치를 가리키면서 이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열무김치인데 그것도 김치야라고 말했죠. 근데 그 옆에 깍두기를 보면서 이건 레디시냐라고 묻길래 제가 이것도 그래 레디시가 맞긴 한데 이것도 김치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갸웃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모를 겁니다. 왜 이렇게 김치의 종류가 많이 필요한지. 근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잘 압니다. 김치의 종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김치의 맛이 다 다르고요. 김치의 식감이 다 다르고, 이 김치를 어떤 음식과 곁들여 먹을지 용도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김치가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김치를 그만큼 좋아하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가나안 땅에 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많았던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 했던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희 16절 이하에는 그 선지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대언자를 하나 세우셔서 그게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 선지자의 기원을 통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선지자의 면모, 선지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조건은 선지자가 카리스마를 가져야 하고 선지자가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선지자가 어떤 정치적인 능력, 사람들과 관계하는 능력 혹은 따뜻한 마음과 인품, 수려한 언어의 능력들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어쩌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선지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선지자가 가져야 될 면모,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아멘. 선지자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정확히 딱 이 조건 하나만 가리키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기준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성취가 되면 그는 참 선지자이고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제가 살아오면서는 거의 그런 분들을 뵙지 못했는데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해도 이미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담긴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오롯하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는데요. 하나는 감추어진 일, 나머지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 나타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했습니다. 근데 이 무언가를 감추신 이유는, 그리고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어떤 것은 감추셨고 어떤 것은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감추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 그건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신접자들이, 예견자들이 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미래를 감추어 두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일의 일, 내일 모레의 일, 언젠가 일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데, 얘야,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응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 정말 어쩌다가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철저하게 감추어 두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한 중반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을 심방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을 뵙고, 그 성도님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냐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 신제품 출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들을 잘 이제 모집을 해야 하고요, 유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제품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근래 한 4일 정도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 어떻게 새벽 예배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곧 신제품 출시인데 너무 간절해서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니, 미래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불확실하니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못 살겠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딱 하나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만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만 저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의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백성들을 길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끔 만들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인간들의 원죄, 아담의 원래 그 죄를 역전시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들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인간에게 복이고 무엇이 인간에게 화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화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들이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탄하게 평안하게 흘러간다 해도, 우리의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건 복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면 때로는 그게 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일마다 좋은 데 놀러 다니면 그게 정말 복입니까? 우리의 자식이 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바빠서 가끔 이런 분들 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내 자식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너무 바쁘다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이게 복입니까? 이건 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만 당신의 백성들이 알고 살아가도록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성경에 나온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목사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이 최종적인 권위, 완성된 계시에 더할 것과 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에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이 완전히 완성된 계시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래 신방을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루는 한 분을 낮에 신방하고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상황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급하게 가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엊그제 낮에 기도하고 왔는데 저녁에 응급실 가셨답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라고, 사람들 도우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으면 좀 낫게 해주시지. 이럴 거면 차라리 의사를 만들어주시지 왜 목사를 만들어서 여기 앉혀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놨지만 제가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을 통해, 제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다 잘하지 못해도, 제가 다른 것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저의 이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어떤 것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 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율법의 말씀 하나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